하나님이 증인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과 바울 사이에 하나님이 여기 계셔가지고 바울이 항상 쉬지 않고 로마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증명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지금 듣고 계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가운데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내 기도 가운데 항상 쉬지 않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맞다. 바울이 하는 말이 맞아. 그러실 정도로 바울은 로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왔다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를 선포할 때도 은혜를 받지만 설교를 준비할 때도 큰 은혜를 받습니다. 이 부분을 주석하고 준비하다가 책상에서 좀 내려왔습니다. 제 사무실에 방석 위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최고로 연세가 많으시고 신앙이 좋으신 이경래 장로님으로부터 현우, 현태, 현영이, 은우, 최고 어린 아이까지 이름을 한 번씩 부르면서 한번 기도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까지 열심으로 잘하지 못했는데 바울이 기도한 것을 보니까 이렇게 했겠다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증인이시라는 것입니다. 내 기도 가운데 항상 쉬지 않고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이 하나님이 증인이시라는 것입니다. 아,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정답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여러분 삶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항상 기도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는 순간에 와, 정말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정말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만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세운 교회, 자기가 방문한 교회면 정말 이렇게 다 기도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에베소 1장 16절에 보면 내가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4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합니다.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 모두를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기억하마. 바울은 자기가 세웠던 자기가 세우지 않았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는 항상 기도할 때마다 쉬지 않고 성도들을 부르면서 교회를 생각하면서 간절히 하나님이 증인, 하나님께서 보셔서 검사해도 자신 있게 그렇게 말할 정도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언제 그렇게 기도했을까? 전도하기도 바쁘고 선교하기도 바쁘고 교회 세우기도 바쁘고 교회 편지 쓰기도 바쁘고 텐트를 만들어서 팔아서 먹고 살아야 하는데 그 만들고 팔고 하는 것도 바쁜데 언제 그렇게 기도했을까 싶지만은 하나님이 인정하실 정도로 교회를 항상 쉬지 않고 위하여 기도했던 것입니다. 바울 당시에 제국의 수도 로마의 인구는 약 100만 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로마에 살던 그리스도인들은 100명이 채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이 이 성도가 무난하고 하면서 소개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 안부를 전하라고 하는 로마 성도들의 이름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성도들 다 이렇게 맞추어서 그 가족이 몇 명인 것까지 다 이렇게 상상을 해서 해보면 그 당시에 교인들이 100명이 채 되지 않는 그런 로마 교회였다고 합니다. 100만 명 중에 100명이라고 해도 만분의 1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숫자는 작을지라도 부자였느냐? 그리고 뭐 권세 있고 지위 높은 사람이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당시 로마의 주류 사람들은 카피톨리노 언덕처럼 로마의 그 유명한 7개 언덕을 중심으로 아주 좋은 곳에서 그렇게 편안하게 큰 저택을 짓고 살았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이 산 곳으로 여겨지는 곳은 테베레 강가였다고 합니다. 비만 오면 홍수가 나서 집들이 침수가 되고 물이 들어와서 집에 냄새가 나고 그 가난한 동네에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주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를 몰랐을 뿐만 아니라 알아도 그리스도인들은 냄새나는 사람들, 구질구질한 사람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때로부터 250년이 지나면 약 250년 지나서 313년이 되면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이 됩니다. 황제가 우리는 이제부터 이 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시작한다 이렇게 칙령, 밀라노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것은 그만큼 교회가 많아졌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만큼 교인 숫자가 많아졌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었을 때는 로마 사람들이 보기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너무 순수했던 것입니다. 너무 아름다웠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향기가 정말 순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의 가족들, 친척들, 귀족들이 전부 그리스도인과 결혼하고 싶어 했습니다. 야, 어디 그리스도인이 없나 하면서 그래서 로마인들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썩은 생선 냄새가 나고 시궁창의 지와 같은 것은 로마의 문화였다고. 로마의 문화가 이런 썩은 것이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진정한 향기이다고 존경하고 나중에 황제가 교회에 와서 세례를 받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에 변화된 것입니다. 그들이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우리에게도 부활 생명을 주셨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따라가는 이 삶. 거기에 로마 제국이 엎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가 되는 것이 저절로 된 게 아닙니다. 아, 로마에 만분의 일의 성도들이 있었는데 250년이 지나면 이렇게 이렇게 자라는구나.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 바로 이처럼 신실한 사도들과 충성된 성도들의 기도를 먹고 그렇게 자란 것입니다. 그 아래에 엄청난 기도, 하나님이 보셔도 정말 인정할 정도로 간절하게 성도 하나하나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가 양분이 되어서 거룩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 세상이 존경하는 교회, 세상이 부러워하는 교회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 썩은 냄새는 우리한테 있었구나. 로마인들이 썩은 냄새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정말 부흥하게 되고 건강하게 되고 세상이 존경하는 교회가 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얼마나 더욱 그렇게 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 중에 세상에 나가서 야, 썩은 생선 냄새가 난다, 아, 시궁창에 쥐 같다, 이런 자녀들이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깨끗하고 아름답게 잘 자랐습니까? 설령 만에 하나 그런 취급을 받더라도 신실하게 하나님 이 자녀를 축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인생의 주인 되게 하시고 평생 십자가에 못 박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이 자녀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자라겠느냐 말입니다. 존중을 받고요, 며느리 삼고 싶어하고 사위 삼고 싶어하고 회사에서 데려가고 싶어하고 말이죠. 존경하고 부러워하고. 그래야 나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정통한 믿음이 교회를 그렇게 바꾸고 말이죠. 삶을 그렇게 바꾸고 가정을 그렇게 바꾸어서 로마 제국 전체가 무릎 꿇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 로마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라고 알림으로써 관계를 풍성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바울은 로마 교회에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11절, 12절에 보면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합니다.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환영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받기를 좋아하거든요. 거의 모든 사람이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것을 주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환영을 받아요. 그래서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된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주러 오셨어요. 주러 오셨어요. 자기 생명을 주러 오셨어요. 너무나 귀한 것 아닙니까? 너무나 위대한 것 아닙니까? 너무나 좋은 것 아닙니까? 이 좋은 것을 주러 오셨어요. 뭐 시시한 거 주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하늘의 천사, 힘없는 천사, 너 하늘에 있어봐야 소용없어, 너 좀 가서 사람들 도와줘, 이런 거 주신 게 아니에요. 자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복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도 주시는 분입니다.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아무리 줘도 자기 자식은 못 줍니다.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를, 죄인을 위해서, 자기를 욕하는 죄인을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좋은 것, 가장 귀한 것을 내게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복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좋은 것을 주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귀한 것을 주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가기를 열망하면서 로마 교회에 정말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신령한 은사입니다. 바울에게는 예수로 충만합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기를 원한다. 이게 소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충만하니까 이 교회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지만 이 몸된 교회 최고로 좋은 것을 주고 싶었어요.